뭐 누구세요라고 이렇게 뭐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우리 한 번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요. 뭐 누구세요? 뭐 우리가 사실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질문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누구세요 하면 보통 대개 전화상으로는 뭐 자기 이름 말할 테고요, 그죠? 아무개입니다. 뭐네뭐 윤성현입니다. 교회에서야 뭐 직분 이야기 하겠지요, 그죠? 뭐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입니다, 뭐 전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회사에서 뭐 물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되게 뭐 누구시죠 하면 뭐 무슨 팀에 뭐 어디 뭐 누구입니다. 아뭐뭐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면은 그죠? 아 무슨 뭐 병원에 예 무슨 과에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 자기 하는 일뭐안 그러면 이 직업이나 이 직분으로 참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 이거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관계를 우선적으로 해서 소개할 때도 많이 있지요. 우리로 따지면 어제 그 설날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아마 먼 곳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과 또새 인사들 막 주고받았을 것이라 이래 믿습니다. 뭐 우리 손도 어제 뭐 아침 일찍부터 이 순장님부터 시작해서 막 인사를 그 주고받던데 아마 그 다른 손들도 서로 또 인사를 막 주고받으셨겠지요. 저도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새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또 평소 연락 안 하던 사람하고도 인사도 하고 통화도 하고 화상 전화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뭐또뭐 좋더라고요. 뭐 어색하기도 했지만 또 그런 걸 핑계 삼아서 이 연락도 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오래전에 또 우리 교회 잠깐 나오신 분들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아참 반갑고 좋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를 잊으셨지 않으셨지요 하면서 막 연락이 왔는데 아 좋더라고요. 예아 잊지 않았다는 사실. 예아 맨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 특히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도 이 화상 전화를 하는데 참 아쉬워하시더라고. 또 멀리 있으면 우리 또 서로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 명절 때 특히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막 아이한테 세배 해보라 막 시키고 하더라고요. 애가 이제 저한테 와서 세배 어떻게 하는지 묻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거 기본이 안 됐구나 싶어서 제가 몸소 이 세배하는 시범을 딱 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그래 잘 받았다 하더니 가더라고. 예. 제가 쫓아가고 잡아왔어요. 잡아와갖고 세뱃돈 내놓으라고. 받았으면 내놔야 될거 아니에요. 이래 안 주더라고 끝까지. 예. 저도 근데 어떻게 이거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 세배를.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의 모든 이들의 스승 되시는 그 유튜브를 찾아봤지요. 예, 세배하는 법딱 치니까 잘 나오더라고. 그것도 아유 유튜브 좀 줄여야 되는데, 예, 그것도 여러 개가 나와. 예, 오른손이 윈지, 왼손이 윈지부터 해가지고요. 이런 거 뭐. 우리 아이가 이제 그거 보고 한참 연습을 몇번 하고 이제 한복을 갈아입고 나서 또 이제 동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그 친지들 있는 방에 이제 올렸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이모 뭐또제 친구들 이래가지고 뭐 하나같이 이제 답변이 오는데 아막 예쁘다고 예아 세뱃돈 줘야겠네 막 이렇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아무도 근데 계좌번호를 안 물어요. 아니 그 세뱃돈 그 들어오면 다내 건데. 계좌번호 아무도 안 묻더라고. 아, 세뱃돈 줘야겠네. 이 카톡만, 그 말만. 결국 저만 지출 나갔어요. 어설픈 세배 한번 받고 세뱃돈 줬는데요. 그 순간 제 지난 금요 그 성경 산책 때그 우리 조성자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예, 우리 그 여자 집사님들이 세배하겠다 하니까 조 권사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하신 그 모습. 예, 아유, 뭐 권사님 세뱃돈 받고 싶어서 저러시나. 잠깐 제가 오해를 했는데. 사실 그 젊은 집사님들께 이 세배하기까지 자신을 그 낮추시는 그 겸손. 아, 정말 그 아름다운 겸손 아니 우리 권사님들 이런 겸손의 모습이 있으면요. 교회가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어요, 진짜. 뭐 권사님 직접 세배하겠다 하시는데. 이거 족보 없는 집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겸손 아니에요, 겸손. 예. 저도 어제 우리 아이한테 절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친지, 가족 중심의 명절에서는요, 직업이나 직분으로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대개는 이제 그 가족 관계로 소개하면 그만이죠. 아니면 그 장례식 같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몇해 전이긴 한데, 이제 저희 할머니, 이제 장례식 때 갔는데, 저도 모르는 제 친지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도 처음 봤어. 근데 그분은 저를 봤대, 20년 전에. 아, 그러십니까, 어르신? 예. 니 작은 할아버지다 막 이렇게 하고 예. 너는 누구냐 하면 그럴 때는 뭐 제가 그어뭐 윤석열 목사입니다 뭐 어느 교회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죠? 저하고 뭐 촌수가 뭐 한참 먼 어른들은요 그렇게 소개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뭐 저기 우리 엄마 아들입니다. 이래 하면 돼요. 이 엄마 아들이 예, 뭐 그걸 하면 알아듣습니다. 아, 그래, 네가 그 무슨 아들이가 막 하고 막 그러면 알아듣습니다. 예. 아, 네가 뭐 어릴 때 이랬다 이랬다. 저는 전혀 기억을 못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 생판 거짓말을 늘어놔도 저는 예의에 할 판. 예. 온 친척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예. 거기서 제일 명쾌한 소개는요. 내가 관계를 밝히는 거죠. 네, 이 사람 아들이 그러면 아, 알아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우리 할머니 제 몇째 손자예요. 이렇게 하면 알아보더라고요. 신자인 우리도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겠지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참그 아름다운 소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을 참 안도감 있게 해주고 또 달래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죠?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게 약간 좀 부담스러운 소개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왠지 좀 몸가짐도 발라야 될것 같으니까, 그죠? 뭐 등불도 준비해놓고 막 그래야 될것 같지만 좀 부담스러운 대답이지만 이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적절할 때는 친인척들이 모여 있는 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례식 같은 장소겠지요. 배경이 달라지면 우리의 대답도 거기에 맞게 변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하는 일로 또 직업으로 직책으로 대답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직장에 가가지고 당신 누군데 여기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지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직책으로 대답을 해야지. 거기 가가지고 아 내가 누구 아들내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죠? 질문을 좀더 구체하면요. 신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요. 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질문에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 답이 맞다 손 치더라도.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물음에는요,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된 직책을 사용해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인데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우리가 보았던 이 계시록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지요. 6절을 보니까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뭐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라 삼으셨다는 말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보다는 조금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이자 곧그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예수께서 가진 직분을 이어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본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존재적인 본체는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 소개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삼중직이라 그래요. 우리 이거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이런 전문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선지자이요, 왕이시요, 또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서도 히브리서 보면 대제사장이라 나옵니다. 그죠? 그걸 예수님의 우리가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삼중직 했는데 집사, 장로, 목사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 집사도 아니고 예수님 장로도 한적 없고요. 예수님 목사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 삼중직 하면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하면은 참 올바르게 대답한 것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직분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 성도들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지금 계시록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우리의 직분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지요. 왕이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은 곧이 세상을 향한 통치자로서의 모습이 되겠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또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연결해주는 평화의 메신저 같은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두 가지 직분에는 특별히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이 뭐냐니까 혈통에 의한 세습직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이 아닌데요. 왕이 될 방법은 없어요. 물론 뭐 역성혁명 이런 거야 있겠지만 왕은 왕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닌데 아들이 제사장이 될수 없어요. 오늘날 이 왕을 우리 시대 개념으로 뭐 대통령이나 이 총리 같은 직책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선출된 임명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자 제사장 삼으셨다는 말은요, 특별히 신구약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왕과 제사장이 임명직이 아니라 혈통에 의한 세습직이었거든요. 물론 우리 이제 영국에 사는 우리는 이 문화로도 이해 잘할수 있죠. 영국은 아주 독특하게도 혈통에 의한 세습직과 선출에 의한 임명직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 여왕이잖아요. 여왕. 그죠? 여왕. 하지만 성경에서 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비유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그 가부장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회를 배경으로 주신 율법에 근거했기 때문에요. 뭐 여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그 맥락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여자가 왕이 되거나 여자가 제사장이 되는 일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미 타락해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차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관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 가치관을 그러니까 용인하신 거예요. 그 가치관이 옳다 이것이 아니라 그걸 용인해 주신 거예요. 참아 주시고 그 속에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요르단 같은 나라도 지금도 왕정이에요. 그 이슬람 국가거든요. 이슬람 국가하고 이제 왕정이고 하니까 낯선 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가기 전에 에티켓 같은 걸좀 배워서 가야 됩니다. 그 가면 이제 전통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쌀에다가 뭐 소스하고 비벼가지고 뭐빵 같은 얇은 빵에 싸 먹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손으로 먹어요 보통. 예, 손으로. 저는 그 손으로 잘안 되더라고. 이게 막 스푼 사용하는 게또 버릇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윤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막 음식을 막 손으로 이제 못 잡겠더라고. 예. 잘안 되더라고. 햄버거 피자 같은 거야 손으로 먹겠지만 쌀은 잘안 잡히더라고.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현지인들과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화를 용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게다가 온 곳에 국왕 사진이 걸려 있는데 국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왕을 포인팅하면 안 된대요. 가리키면 안 된대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저는 왕정에서 살지 않고 공화정에서 살다 간거 아닙니까? 그 공화정은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은 선출직입니다. 국민이 뽑고요. 대통령도 한 표고 국민도 한 표예요. 대통령과 국민이 다르지 않다고요. 동등하다고요. 직책이 분리돼 있어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공화정에 사는 사람이 왕정 국가에 가서 그런 일들을 지키기는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고요.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우리가 대통령 사진을 손가락으로, 어디 감히 그 대통령 사진을 손가락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문화를 막 인정하고 막그 문화가 옳다 이래서가 아니라요. 단기 선교 갔으니까 현지인들과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화를 참고 행동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 왕을 진짜로 막 나와 다른 분이다, 존귀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손가락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여행인지 단기 선교인지 좀 헷갈리긴 해요. 예,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뭐 단기 선교를 빙자한 여행이긴 했는데 우리가 그런 국가를 가면요, 참 우리 가치관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들 많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가치관. 예, 사우디 같은 나라는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운전도 하면 안 돼. 간신히 그 5년 전까지는 여자가 투표권도 없었잖아요. 예. 근본주의 이슬람의 모토죠. 남자는 알라에게 복종을,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그런 가치관을 사실 용인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우디라는 국가가 가진 그 가치관이 내가 막 완전히 공감하고 동의해서가 아니라요, 그 국가가 가진 가치관 자체를 인정해줘야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과도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옳다고 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그들의 문화를 공감해주는 거지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를 왕과 제사장 삼으셨다는 말에는요, 남녀 차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쳤지요. 그래서 바울이 남녀 차별주의자라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바울이 당시의 문화를 용인했을 따름이에요. 예, 용인했을 따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옳아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을,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해야지 그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갖고 와서는 안 돼요. 예. 그 당시, 뭐, 1세기 당시 문화를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자가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영화부 문 닫아야 되고 다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뭐, 여자분들이 떠들어야 사실 교회가 돌아가지요. 떠들어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가르쳐야 되고, 그죠? 예. 그 당시 문화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잘 헤아리고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태도예요. 성경에서 그 원리와 하나님이 뜻하신 의도를 파악해야지 당시의 문화를 가져오라는 것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 가치관이 옳아서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을 용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왕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의미를 구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보다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바보다 더욱더 평등해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사실 원래는 남자와 여자를 아주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창세기와 이 성경의 맨 끝에 있는 계시록은요, 성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책들이지만 가장 가까운 책이기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시작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신 처음부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처음과 마지막에 우리의 역할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우리가 제대로 맡았던 역할을 실패했기에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를 통해서 회복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지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요, 왕으로서 다스린다 하니까 막 슈퍼맨 같은 경우를 착각하는 게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태초의 아담, 그죠? 그 모습을 생각할 때는 우리 슈퍼맨을 생각해요. 아담이 말하면 막 사자가 잠잠해지고, 막 곰이 덤비지 않고, 막 라이온 킹 같은 거 보면 막 모든 짐승이 그 사자한테 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모든 짐승이 아담한테 탁 절하는 모습, 그런 거 상상하면서 성경 보니까 그런 거. 그런 상상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사람이었다고. 아담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아담이 다스린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껍데기를 연약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웬만한 육식 동물 앞에서는 사람은 도망가야 돼요. 아담도 사자 앞에서는 도망가야 됐을 겁니다. 아담은 고래 같은 거 몰라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뭐 아담이 참치를 알았겠어요? 아담이 참치를 알았겠냐고요. 참치는 그 깊은 바다 가야 되거든요. 참치, 오징어 이런 거못 봤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디 근해에서 물고기 몇 마리 봤겠지요. 참치는요, 아담보다 한참 후에 깊은 바다 간 사람이 그 발견해갖고 이름 지어줬을 거예요. 와, 니는 참치라 해라. 요즘도 우리 세상을 다 발견하지 못해가지고요,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들에는 우리 이름 붙이잖아요. 별 같은 거 발견하면 우리 이름 붙이거든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름 붙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이 땅에 대한 만물들에 대한 이름 붙이는 권한. 그 일은요, 아담이 끝낸 것 아니에요. 아담은 자기 할수 있는 만큼만 한 거라고요. 내 눈에 사자가 보이면 사자까지와 붙인 것이지, 그가 원양어선을 타고 가고 참치까지 이름 붙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참치 맛도 못 봤을 거예요. 그 맛있는 거를. 불쌍한 아담. 그죠? 그 우리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렇게 천국을 묘사합니다. 이건 묘사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실제로 그걸 묘사를요, 직설적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비꼬지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있으면은 그걸 사자라 할수 있겠는가? 좀 다르게 생긴 소겠지. 그죠? 그 사람이 그런 특성을 무색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사야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천국의 평화로움이죠. 사자가 진짜 다르게 생긴 소가 된 모습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수도 만드시고요, 육식동물, 뭐 공룡 같은 짐승도 만드셨고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번 상상력을 우리 얼마나 그이 자연을 보면서 그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좀 다른 종류의 소를 우리가 꿈꾸면서 천국을 찬송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루이스 같은 경우 언어학자니까 예리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참그 성경을 볼때 그러한 점들을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위대하심을 고려하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했을 때그 다스림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고기도 다스리고 새도 다스린다 했는데 뭐 아담이 뭐 아가미가 있어갖고 뭐 얼마나 깊이 헤엄을 했으면 뭐 물고기를 다스렸겠어요? 새를 뭐 자기 날개도 없으면서 어떻게 다스렸겠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소나기에 넣고 좌지우지한다라는 다스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다스림, 왕권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상식과는 달랐어요. 왕이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하면요, 시종들이 알아서 척척 움직이고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이 성경은 그런 신자의 모습을 단 한순간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늘 보면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뭐 손가락 하나 까딱 한다고 이런 왕권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요. 오늘 보면 5절을 보니까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왕들의 왕이라는 말이지요. 즉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는요, 우리가 어떤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보는 데서 시작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창세기에서 다스리라고 하여서 처음부터 왕과 같은 직분을 맡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요. 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 할수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권은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만든 나 외에는 다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고개 조아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제 같은 그 설명절에 절하는 문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뭐 절을 하면 뭐 죄고 절을 안 하면 괜찮다. 뭐 제사할 때막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본질은 절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뭐절안 하고 그러면은 뭐그뭐 고개만 까딱하는 묵념만 하면 괜찮습니까? 저는 뭐 어제 우리 아이한테 뭐 절까지 했는데 뭐 완전 콩가루 집안이란 말입니다. 하기 어제 뭐 애가 인절미 먹다가 이거 무슨 가루냐 묻더라고. 그 우리 집 상태다 이 사람아. 이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이 나라 삼으셨다는 말은 다른 어떤 피조물 앞에 가서 숙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자보다 강하다. 사자가 우리 앞에 와서 절을 할 것이다. 강아지한테 하듯이 사자한테도 가만히 있어 하고 달래면 사자가 가만히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담에게도 그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고요. 고래한테, 뭐, 고래가 아담한테 찾아가가지고 내한테 이름 지어달라 해라. 이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슈퍼맨이지. 하나님 그런 인간을 만드신 적이 없었다고요. 뭐, 상상만 하잖아요. 상상. 뭐, 너무 쉽게 단순하게. 뭐,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요.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너무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다양하게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상상 이상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엄두도 못낼 공룡 같은 그큰 존재들도 만드시고 공룡이 쿵쿵거리면요 그 당시 살았던 인간 같은 이 연약한 존재들은 도망가기 급급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요 대접받고 착취하며 억압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 앞에서도 너희들 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십계명 제1, 2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이 어떤 피조물 앞에 절을 합니까? 독수리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권위 있는 동물이라 동물과 같은 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인데 그것들 앞에 왜 절을 합니까? 왜 그것들을 섬깁니까? 아론이 그큰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풍요의 상징인 송아지를 갖다가 금으로 만들어갖고 거기에 절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금하신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내팽개치느냐? 하나님께는 너무도 보기 싫은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왜?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섬기지 말라는 것. 이것은 왕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 다들 이제 교회 좀 조금 다닌 짬밥이 있는 분들은요, 아이, 목사님 또 설날이고 하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제사상에 절하지 말라고, 이래 뻔한 소리 하시겠구만. 쉽겠지만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도 나라와 뭐 제사상으로 읽은 분 계시지요? 그죠? 예. 제사상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그죠?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더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고찰해보자는 거죠. 왕은 혈통에 의한 세습이에요. 그럼 대체 어떤 혈통입니까? 5절 끝에 나옵니다. 그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왕권이라는 겁니다. 이는 애초부터 아담이 가졌던 왕권이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온전히 누릴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선출된 임명직으로서 왕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선출된 임명직으로서 제사장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말을 또 잘 표현해 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니까요. 2장 4절에 보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합니다. 예수님 권한이 뭡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선출직, 임명직이었다면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가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가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은요, 바로 그것이 선출직이 아니라 혈통에 의한 세습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이 혈통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혈통, 그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제사장되심을 이어받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났는데 그거 여러분의 자랑할 바가 됩니까? 태어났는데 내가 부자예요. 부모님이 부동산 부자니까 내가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자랑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자랑하는 사람만큼 한심한 사람 없어요. 저는 그 제 눈에 정말 한심하게 보여요. 어떨 때는 인간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수성가했으면 좀 자랑해도 용납할 만하지요. 어려운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이거 했다 하면 뭐 자랑해도 좀 들어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났는데 원래 그 상태였어. 그걸 뭘 자랑하고 다닙니까?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고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지만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겸손해져야 될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혈통에 의한 세습직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일 때문에 버림받은 왕과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버림받은 심정일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여기서는 죽은 돌이 아니라 돌이 살아있다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버림받아 있지만 살아있는 돌과 같은 너희 존재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지만요, 우리가 진짜로 왕같이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 여러분 살면서 아 나는 정말 왕과 같구나, 내가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싶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참 여러 순간들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상황에 우리는 굽신거려야 되고요. 겁날 때 많고요. 또 우리는 타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현실이 참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참 그럴 때 왕같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야, 막 속은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데 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끓어오르는 속을 참고 비굴하게 굽신굽신거리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대내야 할 때요. 우리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왕과 같은 심정을 참 느끼기가 힘듭니다. 우리 가진 것 없을 때요. 가진 것 많은 사람 앞에 얼마나 주눅듭니까? 우리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요. 맨날 낙방이나 하고 다녔을 때요. 맨날 한 방에 탁탁 붙고 출세하고 나하고 나이는 똑같은데 벌써 저만치 앞서가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왕권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것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요, 가진 것 없으셨지만, 가진 자 앞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의 권세 조금도 없으셨지만, 세상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 앞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는 진정한 왕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가진 것 있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계속 굽신거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 저것은 내가 쟁취해야 될 것, 앞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왕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 없으셨지만 가진 것 많은 자들 앞에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이 없으셨지만 권력자 앞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요, 그들과 하나님을 이어주고자 평화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설날 때요, 우리는 왕권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이런 평화의 메신저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어제도 제 참 여러 가지 기사들을 봤는데요, 가장 많은 기사들 중에 하나가 이 가정 내의 싸움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예, 젊은이들은 어떤 투쟁을 해야 될 것이고 어른들의 어떤 질문을 어떻게 무시해야 될 것이고 우리 참 이런 긴장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있으면 참 반갑고 좋으면 좋겠지만, 서로 가족들이기 때문에 가족들만 줄수 있는 또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또 평화의 메신저로서 우리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고민할 때에 한번 되짚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오늘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는 이 말세의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다스리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찌들려 살고 눌려 살고 굽신거리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우리 앞서 이미 잘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제사장으로서 평화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빼앗고 포악하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손에 결정할 수 있는 세상의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참된 왕권을 회복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무엇보다도 버림받은 이 땅에 평화의 메신저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먼 곳에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때로는 더욱더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친지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을 때가 있고 또 그리운 마음이 참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쉬우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이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말세의 성도들을 향하여 나라와 제사장이라 부르시며 우리의 본분, 우리의 받은 직분을 상기시켜 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거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선출된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저 주님의 피로 인하여서 세습받은 왕과 같은 직분이며 제사장의 직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본질을 잃고 하나님 말고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굽신거리며 살지 않는 담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를 너무 질책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츰차츰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니 서로의 성장을 통하여서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